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로마서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본문이 길기도 길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묵상하기에 좀 어렵고 까다로운 면이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 5장 말씀도 역사적으로 많은 논쟁 가운데 있었던 본문이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신학적인 그런 논쟁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본문 중 하나가 로마서 5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설명하고자 했었던 것은 바울의 복음이 무엇인가, 바울이 로마에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 또 더 나아가서 서바나 지역에까지 전하고자 했던 그의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 중에 있어서 하나 중요한 키가 있다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것 없이 율법을 미리 받고 또 그것을 지켜나가서 신앙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지냈던 그런 이방인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죄 아래 놓여 있었고 그리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을 필요로 한다. 그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맥락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오늘 5장 후반절부터 출발하여서 이제 7장에 또 8장, 9장, 10장에 이르러서 나타나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스라엘의 지위는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새로운 주제를 또 확장시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시발점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원죄교리라고 말하는 그런 중요한 교리의 내용이 바로 이 구절에서 출발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됩니다. 특별히 교부 어거스틴이 12절을 또 주의하고 또 설교하는 가운데 그러한 신학사상을 견고히 하면서 발전시켰습니다. 사실은 12절 이 번역 자체가 다른 한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보시면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와 같이로 시작하는 그 후반부의 내용이 어떤 결과로서 설명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도 소개되겠지만 처음 지어진 사람인 아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 지식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김으로써 지은 그한 범죄,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조건으로 붙여놓으셨던 이것을 먹으면 너가 정녕 죽을 것이다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죄가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사망이 같이 들어왔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과 첫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어떤 연결관계에 있는가? 첫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의 범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가 12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또 번역함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처럼 범죄하였는가? 모든 사람이 아담을 모방하면서 범죄한 것인가? 아니면 모든 사람 각자의 개개인의 그 범죄들이 문제인 것인가? 아니면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이 범죄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는가, 이 차이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아담의 범죄이고 그것을 모방하여서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범죄하고 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지금 모든 인류, 아담 이후에 출생한, 일반적으로 출생한 모든 인류의 그 존재의 본질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다 죄인 되게 하였는지, 이 두 가운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교부 어거스틴은 후자로 이 본문을 해석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그 이후에 일반적으로 출생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죄 교리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원죄 교리가 많은 도전을 받고 있지만 저는 오늘 전통적인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결국 모든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더 정확하게 좀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범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죄 교리가 사실 기독교 신앙에 처음 입문하면서 받아들이기 제일 어려운 교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아담을 본 적도 없는데요. 아담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그 결과가 나한테까지 지금 영향을 미친단 말입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구약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는 바에 의하면 각 사람은 각 사람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인데 왜 우리 조상 죄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나까지 죄인으로 만드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원죄 교리를 받아들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원죄 교리를 설명할 때 또 성경이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의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는 언약이라는 관점 안에서 이해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이 언약의 머리로서 또 아담의 언약의 대표자로서 지금 딱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도 축구평가전이 있었고 또 내일인가 축구평가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를 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쉬운 결과를 내기도 합니다. 거기에 손흥민도 있고요, 뭐 황희찬도 있고 여러 좋은 선수들이 있죠. 근데 그 선수들이 독일에게 2-0으로 이겼습니다. 독일에게 2-0으로 이겼을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손흥민 외 10명이 또는 뭐 20명이 독일에게 이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국이 독일에게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 선수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긴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 여겨집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또한 스웨덴과 비겼다 또는 멕시코에게 졌다 했을 때 아 걔네들은 졌지만 우리는 지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선수들의 패배 또는 그 선수들의 무승부도 우리의 것으로 여겨지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대표의 원리입니다. 지금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이라는 사람이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아담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 일반적인 출생으로 아담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모든 사람이 그 죄의 영향력과 결과 안에서 신음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범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아담을 내가 대표로 세운 적이 없는데 왜 아담이 그렇게 했는가? 내가 나갔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원죄 교리를 신학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 실존을 면밀하게 관찰한다면 이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주 작은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사람도 죄된 성향을 타고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비춰봐도 그렇고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갖고 또 이웃을 향하여서 좋은 마음을 갖고 생활하기보다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죄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입니다. 모든 일반적인 출생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죄 가운데 놓여 있구나. 아담의 범죄가 곧 나의 범죄이구나. 그 죄책과 그 영향력을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짊어지고 있구나.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단순한 생물학적 죽음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생물학적인 죽음도 분명히 그 죄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단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스로 이웃사람을 우리 곁에 두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웃으로부터 무언가를 취하려고 하고 또 이웃을 밟고서라도 나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 모든 사람들의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또 갑자기 하나의 주제가 끼어들어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죠. 왜 지금 여기서 율법이 소개되고 있는 것인가? 이후에 몇 구절에서도 이 율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로마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가 율법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유익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유대인들은 율법 받았다는 사실,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에서 굉장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고 또 상대부를 좀 낮춰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 주제를 소개하면서 율법이 그런 자랑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려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죄라는 것이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존재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담 그리고 모세에 이르는, 모세가 율법 받기 이전에 그 모든 세대들 가운데도 죄라는 실체는 이미 들어와서 이 세상에서 작동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아니다 이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이후에 설명할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 주제가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율법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죄라는 존재가 더욱 확실하게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없었을 때는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없었고 깨달음이 없었지만, 율법이 주어지니까 아, 이것이 정말 죄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고 이것이 나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이 말씀하는 것은 12절에서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의 그 한 범죄,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율법처럼 아담에게 주신 것이죠. 그 죄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왕노로 타였다, 죄가 사람들을 지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동일한 범죄, 동일하게 선악지식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다 그 가운데서 같이 범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소개되는 것은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말씀합니다. 오실자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죠.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이 어떠한 유비적 관계에 놓여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또 아담의 범죄로 인한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총을 깨달을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은총, 그 은사는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방금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유비적 관계에 놓여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비적 관계라는 게 어떻게 설명되는가? 한 사람 아담이 초래한 범죄와 또 그 결과로 주어진 사망과 심판과 전혀 다른 것이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치게 되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은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니까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범죄한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다 맞이하게 되었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은 그 수많은 범죄에도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그 결과를 말씀하는 것이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에서는 중간에 어떤 논리적 그 디딤돌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하나 뛰어넘고 결과로 넘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유비적 관계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선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생명이 우리들 가운데 왕노릇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지배가 이제 우리에게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부분은 생략하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떠한 결과를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지배를 받아서 그 왕노릇함 가운데 들어가고 그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 근데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었다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아담은 이 세계의 피조물의 왕으로서 지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은 이 세상의 왕이자 제사장처럼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아담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잘 다스리고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습니까?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아담이 왕으로서 섬기는 자로서 기능할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을 통해서 본 것처럼 오히려 그 피조물을 다스리고 그 피조물을 잘 관리해야 될 인간들이 피조물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아주 이상한 위치에 들어갔다. 바로 우상 숭배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이 바울의 설명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 안에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인간이 처한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은혜와 생명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그 생명 안에서 새롭게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다. 정말 인간다운 삶, 참다운 인간이 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리게 되었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그것을 뒷받침합니다. 18절 보니까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비교하며 나아갈 때 이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행하였던 그 한 범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그런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의로운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로운 행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것이죠. 악한 우리를 위하여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순종의 행동,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하나의 행동이 많은 사람을 생명에 이르게 만들었다. 한 범죄가 많은 사람을 정죄한 가운데 빠뜨린 것처럼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의로운 행위가 많은 사람을 의와 생명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언약의 머리로서 우리 모두가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원죄교리의 말씀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내용이면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실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원리로 새로운 언약의 머리이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 때문에 그 언약에 새로 들어가게 된 모든 사람들이 의와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지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 그거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담보다 더 나은 순종을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생명의 능력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셨기 때문에, 언약의 머리이신 예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와 선물을 같이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이 아담을 불러내서 모든 사람을 절망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절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죄와 비참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은혜와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본질, 우리의 지금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이군요. 아담 안에 놓여있는 그런 죄와 비참의 상태에 있는 그러한 죄인이군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사망 가운데 있군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복과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사실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2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앞에서 잠깐 꺼냈던 율법 주제를 여기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왜 주어진 것인가? 죄가 더하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당시 바울 당시의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바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하나님이 은혜로서 주어진 것이고 율법을 잘 준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히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그것을 뒤집습니다. 율법은 오히려 죄가 증가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담과 같은 동일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이미 그 사망의 지배 아래 놓여있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죄책을 짊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는 여전히 악으로 기울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에 더 빠르고 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죄와 비참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하시고 또 그런 상태에 놓아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히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읽자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20절 말미에서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러한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은혜의 선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전히 잘 살 수 있다고, 우리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긴다고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실존이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과 성경이 우리의 실제 상태를, 우리의 실력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안에서 그 은혜와 생명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 아담과 같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인, 지금도 여전히 그 죄와 씨름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오늘 하루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언약의 머리가 되어서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도 불쌍히 여김을 받고 용서를 받고 또 의와 생명을 누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노릇하게 하셨는데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 되게 하여 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